세계 뉴스입니다. 미국과 호주 외교 국방 장관들이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미국의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호주의 마리즈 페인 외무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은 어제 워싱턴에서 회담 후 이 같은 입장을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 장관들은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국제법상 유효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을 언급하면서 남중국해 어업뿐 아니라 석유와 가스 사업과 관련된 해양 자원을 위협과 강압에서 벗어나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최근 남중국해 사태와 관련해 중국이 관련국들과의 분쟁을 해결하도록 촉구했던 기조에서 중국 정부의 주장을 완전히 불법이라고 비난하는 강경한 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사태에 대한 세계적 협력을 촉구하면서 중국의 재정 기여를 선전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화상으로 진행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 이사회 연례총회 연설에서 AIIB가 회원국들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을 돕기 위해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설립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자 협력의 새로운 패러다임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 은행이 좀 더 균형되고 일반에게 개방된 경제 세계화를 촉진하는 한편 파트너들에게 상호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회원국의 공동 발전을 촉진하고 인류 운명 공동체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 촉진에 나서야 한다면서 세계 각국과 함께 발전에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연례 총회는 중국이 금융력을 이용해 자국의 국제적 이익을 증진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열렸습니다. 미국의 4대 기술기업 최고 경영자 CEO들이 오늘 반독점 문제를 다루는 하원법사위원회 청문회 출석해 증언할 예정입니다. 청문회에는 아마존과 애플, 페이스북, 구글 이 4개 회사가 처음으로 함께 출석합니다. 이들 회사는 시장 독점과 지배력으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는 의회 조사에 맞서 미국인들의 일자리 창출과 삶의질에 크게 기여했다고 항변할 전망입니다. 하원은 또 기술이나 데이터를 독점했는지 등 4개 기업의 사업 관행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의 거대 소셜미디어 트위터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리트윗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트위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잘못된 정보를 게재하는 등 자사 정책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가 왜 삭제됐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MLB는 마이애미 말린스 선수 4명이 추가로 코로나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인 후 말린스 경기를 연기했습니다. MLB는 오늘과 다음 달 2일 사이에 예정돼 있는 6경기 연기를 발표했습니다. 일부 미국 언론은 말린스 선수 11명과 코치 2명이 감염된 이후 코로나 검사 결과 다른 선수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말린스는 지난 24일 필라델피아 필리스와의 원정 경기 3연전을 시작으로 올해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와 뉴욕 양키스의 4경기도 연기됐습니다. MLB는 필리스 경기 연기에 대해 충분한 조의 조치에 따른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인 과반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일부에 대해 중국이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여론조사기관 라스무세는 지난 23일에서 26일 미국인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온라인 조사 결과 53%가 중국이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한 비용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 3월 실시된 조사 때보다 11%포인트 많아진 것입니다. 조사에서는 또 응답자의 50% 이상이 중국을 코로나 바이러스 전 세계 확산 주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전 세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67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은 오늘 오전 6시 기준 전 세계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1,675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66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문영입니다. 코비드19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본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관광업계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행을 기피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관광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여행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세금으로 관광지를 지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평소 같으면 관광객으로 넘쳐났을 이탈리아는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으면서 저소득층의 휴가비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연소득 4만 7천 달러 미만인 가구에 최대 600달러의 여름 휴가 보너스를 지급한다는 겁니다. 비슷한 정책이 아이슬란드, 한국, 타이완, 태국에서도 도입됐고요. 일본 정부는 Go to Travel, 자국 내 관광 지원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유권자들을 겨냥한 정치인들의 여행 지원금 정책은 별로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휴일에 일하는 대신 지원금으로 여행을 떠날 수 있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뿐이라고 하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먼 곳에서 온 여행객들로 인해 오히려 코로나에 전염될까 봐 우려하고 있고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계절성의 관광업 일자리 대신 기술 직군을 키워서 더 나은 고용을 창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미국 대선 ABC, 그리고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오늘은 미국 최고 여성지 보그의 수석 편집장과 국제적인 여성 매체 마리클레어의 편집국장을 지낸 레슬리 시모어 기자를 만나봅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목요일 북한은 흐리고 아침부터 오후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3도에서 23도, 낮 최고기온은 23도에서 30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23도에서 29도, 신의주 22도에서 28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 23도에서 28도, 함흥 21도에서 28도, 청진 지역은 20도에서 24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퀸의 노래입니다. 사랑이라고 부르는 것에 시간을 들여야 하나 봐요. 사랑이라고 하는 놀랍고도 작은 일의 말이죠. Crazy Little Thing Called Love. 첫 곡으로 들어보시죠. Is it?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성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세계보건기구 WHO가 경고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항공모함 모형을 투입해서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미국과 호주 외교 국방 장관들이 워싱턴에서 연례 장관급 회의를 연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먼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살펴볼까요?
네, 현재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계절성 바이러스가 아니라고 세계보건기구가 경고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또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1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더위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도 수그러들 것으로 기대했었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이 바이러스는 기온과 습도가 높아지면 활동성이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독감 등이 계절에 영향을 받는 대부분의 감염병과는 달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계절을 타지 않고 모든 계절을 좋아한다는 게 이 WHO 설명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절성이 아니라고 보는 근거는 뭔가요?
네, 미국과 브라질의 상황을 그 근거로 댔습니다. 마거리 해리스 WHO 대변인이 28일 유엔 본부에서 화상 브리핑을 했는데요. 현재 전 세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가장 많은 미국과 브라질은 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까지 총 435만 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도 15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특히 텍사스,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아칸소, 몬태나, 오리건 등 서부와 남부 6개 주의 피해가 심각합니다. 이들 주에서는 28일 하루 동안 이 사망자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국적으로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나왔다고요?
네, 28일 하루 동안 전국에서 1,3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는 지난 5월 1일의 하루 최대 기록입니다.
피해가 심각한 주들이 대부분 온화한 기후 지역이군요.
네, 맞습니다. 해리스 대변인은 이 브라질이나 필리핀도 적도가 지나는 나라들이라면서 현재로선 이 계절이 코로나 전파에 영향을 주는 걸로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가 다른 바이러스와는 다른 신종임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브라질의 상황도 심각하죠?
네, 브라질은 29일 기준 누적 확진자 248만여 명, 그리고 누적 사망자는 8만 9천 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브라질은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단순 독감과 함께 피해가 더 커질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경우 확진자가 8만 5천여 명, 사망자 1,900여 명인데요.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피해가 큽니다.
그런데 WHO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1차 유행기에 있다고 말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해리스 대변인은 지금 코로나 1차 유행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면서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변동폭이 작은 하나의 대유행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홍콩의 상황도 심상치 않다고 들었는데요.
네, 홍콩에서 28일 하루 확진자가 100명 이상 나오면서 홍콩 당국이 비상이 걸렸는데요. 체리랑 홍콩 행정장관은 28일 성명을 내고 홍콩의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새로운 조처를 내렸습니다.
홍콩의 전체적인 피해는 어떻게 되나요?
네, 지난 1월 말부터 지금까지 약 2,900명이 감염됐고요. 2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홍콩 당국이 내놓은 새로운 조처는 어떤 겁니까?
네, 두 명보다 많은 사람의 모임이나 식당 내 식사가 금지되고요. 공공장소에서 사람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조처는 29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요. 적어도 7일 이상 유지될 전망입니다. 캐리랑 행정장관은 성명에서 대규모 집단 감염 상황이 임박했다면서 가능한 집에 머물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를 따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홍콩에서는 오는 가을에 있을 선거가 연기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군요.
네, 홍콩에서는 9월 6일에 입법회 선거가 있을 예정인데요. 코로나 재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1년 연기될 수도 있다고 홍콩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홍콩 공영방송인 RTHK가 29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하지만 더 이상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홍콩 지도부가 관련 회의도 했다고요?
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등이 전한 내용인데요. 캐리랑 행정장관이 28일 행정회의를 열어 입법회 선거 연기를 논의하고 코로나 확산이 계속 심각하면 람 장관이 선거 연기를 결정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홍콩 당국은 이후에 다시 회의를 열고 최종 결론을 내릴 걸로 전해졌는데요. 선거가 실제 연기될 경우 범민주 야권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항공모함 모형을 투입해서 군사훈련을 했다는 소식이군요.
네, 이란 관영 TV 방송이 28일 전한 내용인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 항공모함 모형을 동원해서 훈련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날 헬기에서 항모 모형을 겨냥해서 대한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앞서 이란 쪽에서 미국 항모 모형이 등장했다는 보도가 나왔었죠?
네, 이란 예인선이 항모 모형을 옮기는 위성사진이 27일에 공개됐는데요. 이란 혁명수비대가 군사훈련용으로 이 모형을 사용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진을 잘 보면 이 모형은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인 니미츠함을 닮았습니다.
이란군이 28일 대한미사일 발사 외에 또 어떤 훈련을 진행했습니까?
네, 이란 방송은 이란군이 항모 모형에 대한미사일을 쏜 뒤에 헬기로 항모에 진입하는 모습, 또 소형 함정들이 모형을 둘러싸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육상에서는 대공포 부대의 드론 요격 훈련,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함대함 미사일 발사 모습이 방송에 나왔습니다. 앞서 이란 혁명수비대 측은 먼 해상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을 훈련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미 항공모함이 중동에 배치돼 있죠?
네, 항모 니미츠함이 지난주 인도양에서 중동 해역으로 진입했는데요. 이 니미츠함은 아라비아 해에서 작전 중인 항모 아이젠하워함과 교대할 걸로 보입니다.
28일 진행된 이란 군사훈련은 미군을 겨냥한 건데 최근 중동에서 미국과 이란 사이에 군사적인 긴장이 커지고 있죠?
네, 지난 1월에 미국이 무인기를 써서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이라크에서 살해했고요.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이 이라크에 있는 미군 기지에 탄도미사일을 쏘기도 했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두 나라 사이에 이란 여객기를 두고 실랑이가 벌어졌었죠?
네, 이란 정부는 23일 시리아 상공에서 미군 전투기가 이란 여객기에 근접 비행해서 여객기를 위협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이날 여객기가 급하게 고도를 바꿔서 몇몇 승객이 다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28일 이란군 훈련에 관해서 미군 쪽에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네, 이날 훈련에 대해서 걸프 해역을 담당하는 미 오함대의 레베카 레버리치의 대변인이 AP통신에 이란군이 정지된 항공모함과 비슷한 배의 모형을 공격하는 훈련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서 그들이 벌이는 이런 무책임하고 무모한 행태를 항상 주시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국과 호주가 고위급 회의를 개최했군요.
네, 미국과 호주 외교 국방장관이 워싱턴에서 28일 회의를 가졌습니다. 양국의 외교 국방장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2+2 회의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번 회의는 연례 미국 호주 장관급 회의의 일환으로서 이번이 30번째였습니다.
회의에서 어떤 현안들이 논의됐는지도 알려졌나요?
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또 마리 스페인 호주 외무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이 28일 회의 후에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두 나라 장관들은 최근 중국의 행보부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번영, 또 코로나 사태까지 굵직굵직한 국제 주요 현안들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중국 문제가 특히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요?
네, 폼페오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중국의 해로운 활동에 대해서 양국 장관들이 장시간 이야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의에서 기술 분야를 지배하려는 중국 공산당의 시도에 대해서도 다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 호주가 화웨이나 GT처럼 신뢰할 수 없는 판매자들의 위협에 대해서 미국보다 오히려 깨어있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는 중국의 핵 증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네, 양국 장관은 미국과 러시아의 핵 군축 협상에 중국도 성실히 임할 걸 촉구했습니다. 또 중국이 핵무기 제한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보여야 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 NPT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이 국제사회의 공조도 역설했다고요?
네, 폼페오 장관은 이 시대의 도전 과제는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중하게 여기고 이를 확실히 전파하는 거라면서 유럽, 인도, 일본, 한국 같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은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 정확히 알 걸로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미국과 중국 중에 어느 한쪽을 고르는 게 아니라 독재 국가와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호주는 미국의 가장 강력한 우방국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미국은 현재 인도 태평양 지역을 주요 외교 국방 정책의 하나로 삼고 있는데요. 호주는 인도, 일본 등과 함께 이 지역을 주도하는 나라로 미국의 강력한 우방국입니다. 또 미국과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와 함께 5개 나라로 구성된 일명 Five Eyes, 5개의 눈, 기밀 동맹체 일원이기도 합니다.
양국이 영내 방위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고요?
네, 장관 회의 후에 공동성명이 나왔는데요.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 방위협력 또 군 배치 우선순위 원칙에 관한 기밀 성명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두 나라는 실무그룹을 만들고 영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호주 장관들은 기자회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페인 호주 외무장관도 양국 관계 결속과 공조를 지혜 확인했습니다. 페인 장관은 두 나라가 모든 점에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100년 우정으로 이어져 온 관계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였습니다. 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오종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민주당 부통령 후보 발표가 다음 주에 나옵니다. 누가 유력하게 거론되는지 짚어보겠고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하원 청문회에 나와서 시위 진압에 연방 병력을 파견한 게 정당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다카 제도의 신규 신청 승인을 거부하는 이야기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민주당 부통령 후보가 다음 주에 발표된다고요?
네, 8월 첫째 주 그러니까 다음 주에 최종 선택을 공개하겠다고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28일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말했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바이든 전 부통령이 과연 누구를 부통령 후보로 정할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여성을 지명하겠다고 지난 3월 당내 경선 토론회에서 말한 뒤로 수많은 후보감들이 그동안 거론되어 왔습니다.
누가 최종 선택이 될지 기자회견에서 말했나요?
예, 최종 선택은 발표 당일까지 숨겨두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날 기자회견에 들고 나온 쪽지에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의 이름이 적혀있는 게 취재진 카메라에 잡혔는데요. 이를 근거로 해리스 의원이 마침내 부통령 후보로 낙점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주요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들고 있던 쪽지에 구체적으로 뭐라고 적혀 있었나요?
예, 카말라 해리스라는 이름 밑으로 이 다섯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당내 경선의 경쟁자였지만 지금은 앙금이 없다. 그리고 나와 함께 선거운동을 했다. 또 재능이 있다.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다. 마지막으로 크게 존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다섯 가지 내용이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달라는 언론 요청에 바이든 전 부통령 측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해리스 의원 외에 민주당 부통령 후보감으로 거론되는 사람은 누군가요?
네, 흑인 여성 지도자들이 우선적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수전 라이스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캐런 베트 하원 의원, 발 데밍스 하원 의원, 그리고 티샤 보텀스 애틀랜타 시장 등인데요. 이 조지 플로이드 씨 사망 사건 이후로 이 항의 시위가 번지면서 미국 사회의 조직적 인종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28일 바이든 전 부통령이 기자회견을 연 주제도 인종불평등에 대한 대안을 내놓는 자리였습니다.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인종불평등에 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놨습니까?
네,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은 미국 경제를 재건하려면 인종자산을 적극적으로 꺼내 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경제정책 각 분야의 인종적인 다양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우선 백인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연방준비제도 연준 이사진의 인종 구성을 다양화하겠다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밝혔습니다. 이 연준이라는 조직은 미국의 중앙은행격인데요. 이 연준을 이렇게 인적으로 쇄신하는 것과 더불어 연준의 활동 방향도 인종적 경제 불평등 해소에 초점을 맞추도록 해야 한다고 바이든 전 부통령은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대선 관련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먼저 지금까지 예비선거를 통해서 민주당 후보로는 바이든 전 부통령, 공화당 후보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 후보 공식 지명 절차를 밟는 각 당의 전당대회가 다음 달 예정되어 있는데요. 우선 민주당은 다음 달 17일부터 나흘 동안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전당대회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대의원들이 위스콘신주의 현장에 모이지는 않고요. 출신 지역에서 원격으로 참가하는 가상대회로 치를 예정입니다. 이 코로나 방역 때문입니다.
공화당의 계획은 어떤가요?
네, 공화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후보 수락 연설을 중심으로 소규모 행사를 치르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에서 나흘 동안 전당대회를 열려다가 플로리다주 잭슨빌로 장소를 변경했었는데요. 플로리다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최근에 폭증하자 규모를 축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아예 현지 일정을 취소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주 발표했습니다.
전당대회 이후에는 일정이 어떻습니까?
예, 트럼프, 바이든 두 후보 사이에 텔레비전 토론을 세 차례 엽니다. 선거인단 15%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지지율을 기록 중인 대통령 후보가 토론에 참가하는 대상인데요. 현재로서는 트럼프, 바이든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텔레비전 토론 언제 어디에서 열리나요?
네, 1차 토론회는 9월 29일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리고요. 2차는 10월 15일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열립니다. 3차는 같은 달 22일 테네시주 내시빌에서 개최되는데요. 이 부통령 후보 토론도 별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최종 투표일은 언제입니까?
예, 최종 투표일은 11월 3일입니다. 이날 미국 전역에서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대통령뿐만 아니라 연방 상하원 의원 그리고 각 지역 의회 의원들을 비롯한 선출직 공직자들을 동시에 뽑는데요.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당일 투표소에서 현장 투표를 하는 대신 미리 우편 투표를 진행하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우편 투표가 선거 결과를 조작할 것이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우편 투표 때문에 선거 결과가 공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이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선거 결과에 승복하겠냐는 질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즉답을 거부했는데요. 나는 깨끗하게 승복하는 사람이 아니다. 나는 지는 걸 싫어한다. 이런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불복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주요 언론이 해석했습니다.
그럼 현재 선거 판세는 어떻습니까?
예, 바이든 전 부통령이 전반적으로 앞서는 양상입니다. 지난달 이후 전국 여론조사에서 10%포인트 내외 차이로 앞서고 있는데요. 애리조나와 플로리다 또 미시간을 비롯한 이른바 경합주의 지역조사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기고 있는 걸로 최근 CNN 조사 등에 나타났습니다. 이 경합주란 말은 특정 정당의 전통적인 지지세가 강하지 않고 그때그때 현안에 따라 투표 방향이 바뀌는 곳들을 말하는데요. 대선의 주요 승부처로 꼽히는 곳들입니다.
지지율 외에도 선거 판세에 관해서 짚어볼 지표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후원금 모금액도 주요 지표로 꼽힙니다. 그런데 이 모금액도 바이든 전 부통령이 앞서고 있는데요. 먼저 트럼프 대통령 측은 지난달 30일까지 3개월 동안 총 2억 6,600만 달러를 모았다고 이달 초에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전 부통령은 이보다 약 1,600만 달러가 많은 2억 8,20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공개했는데요. 이 대선에 나서는 현직 대통령보다 야당 후보가 후원금을 더 많이 받는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공영방송 NPR이 짚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의회 청문회에 출석했군요.
네, 바 법무장관이 28일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했습니다. 이 최근에 오리건주 포틀랜드를 중심으로 미국 북서부 지역에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시위가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진압 병력을 투입해서 반발하고 있는데요. 현재 폭력 양상을 띠고 있는 시위와 관련해서 바 장관의 설명을 듣기 위해서 청문회를 개최한 겁니다.
바 장관이 어떤 생각을 밝혔습니까?
연방 진압 병력을 투입한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바 장관은 이날 청문회 모두 진술에서 지난 5월 말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씨가 경찰의 제압 이후 사망한 사건이 끔찍한 일이었고 해당 사건은 법 집행과 아프리카계 미국인 간의 관계 검토를 촉발했다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플로리다 씨의 죽음과 지금 포틀랜드 등 일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 사태에는 연관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플로이드 씨의 죽음이 전국적인 인종차별 항의 시위의 촉발제 역할을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보이는 시위 현장의 파괴적인 모습은 이 플로이드 씨의 죽음이나 경찰 개혁과 연계하기 위해서 폭도들이 피상적으로 만들어낸 관념이라는 입장을 바 법무장관이 나타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연방 병력을 보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시정을 맡고 있는 지역들에서 무정부주의자들한테 통제권을 빼앗겼다면서 연방 요원들을 파견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지역의 당국자들은 연방정부의 이 반대 의사를 밝히거나 연방정부의 병력 파견을 막아달라고 의회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 법무장관은 이런 지역 당국자들도 함께 비판했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비판했나요?
네, 법사위원회 의원들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연방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정치적 견해나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개인적 감정에 상관없이 연방 요원에 대한 폭력 행위와 연방 기물 파쇄를 비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할 지역 내 안전을 책임지는 주정부와 지역 당국자들 역시 이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바 법무장관이 강조했는데요. 파괴와 무정부주의에 대해 암묵적으로 눈을 감아주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청문회에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습니까?
네, 제리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바 장관을 향해서 날카로운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바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위험할 정도로 행정 권한을 확대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바 장관은 옳다고 생각되는 일을 하는 데 대한 완전한 자유를 느끼고 있다면서 반박했습니다. 바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해서 미국 여러 도시에 연방 병력을 파견한다는 네들러 위원장의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바 법무장관은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와 관련해서 비난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자신의 참모였던 로저 스톤 씨의 형을 감형했는데요. 앞서 지난 5월에는 법무부가 이른바 러시아 추문과 관련해서 호의 진술 혐의로 기소된 마이클 플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대한 기소를 취하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바 법무장관은 그들이 특별한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피고인들과 비교해 더 가혹한 처벌을 받아서도 안 된다면서 대통령이 측근을 봐준다는 논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제도 다카 신규 신청 승인을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요?
네. 이 다카 관련 정책 정반에 대해 포괄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신규 신청 승인을 거부한다고 체드 울프 국토안보장관 직무대행이 28일 밝혔습니다. 최근 이 신규 신청 보류 조치가 잇따른 데 대한 민원이 높아지자 주무장관이 직접 배경을 설명한 건데요. 이 검토 기간에 기존 수혜자는 연장을 허용하겠지만 새로운 신청자가 낸 서류는 보류 처리한다고 관계 당국이 언론에 설명했습니다.
우선 다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 다카라는 제도는 어릴 때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건너와서 불법 체류 상태로 지내고 있는 청년들을 구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불법 체류자가 됐다고 보고 이 젊은이들의 추방 절차를 이해해주는 제도인데요.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부터 시행됐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 다카 폐기 절차를 진행했고요. 이에 맞서 반대 소송이 나오면서 법정 공방이 진행됐습니다.
법정 공방의 결과는 어땠나요?
예, 다카를 일단 유지하라는 결정이 지난달 연방 대법원에서 나왔습니다. 이 다카 폐기를 추진하는 정부의 조치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다카를 시행하는 것과 폐지하는 것 어느 쪽이 옳은지 자체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같은 판결 직후에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폐지를 즉시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카 폐지를 재추진하는 동안 신규 승인을 안 하는 걸로 봐도 될까요?
네,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다카 정책 전반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폐지를 다시 강행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판단하는데요. 이 기간 동안 신규 승인을 거부하는 것으로 주요 언론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카 수혜자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네, 한 64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공영방송 NPR이 추산했습니다. 그만한 인원이 지금 추방정차의 집행을 유예받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원래는 제도상으로 2년 동안 이 다카 신분을 연장할 수 있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1년만 연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수혜자가 줄어들겠군요.
그렇습니다. 이 신규 승인도 거부하고 연장 기간도 줄였기 때문에 미국 곳곳의 이민 사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발표는 궁극적으로 다카를 죽이려는 것이라고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전국 이민 법률센터 측이 주장했습니다. 또 시카고에 있는 전국 이민 정의센터 측은 대법원 결정을 우회하려는 정부의 비합리적인 조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종수 기자였습니다. 11월 7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맞붙을 예정입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이른바 가짜뉴스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런데 올해 대선에서도 이 가짜뉴스 문제가 다시 대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대선 ABC, 오늘은 가짜뉴스 세 번째 시간으로 가짜뉴스가 급증한 원인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미국 대선 기간 가짜뉴스가 급증한 원인으로는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언론 매체의 환경 변화입니다.
Unplugged in Facebook, Twitter, Snapchat and YouTube. Social media is changing the way we communicate.
인터넷이 등장한 뒤 언론 매체 이용 행태가 크게 변했고 전통 매체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뉴스 소비 형태를 보면 주요 신문이나 방송 등 뉴스 사이트에서 직접 뉴스를 읽기보단 페이스북 등 이른바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가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성인 가운데 62%가 SNS를 통해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nd that Facebook is ahead of others in terms of making its process transparent. But it's still struggling. Vice News recently posed as all 100 senators.
다음 원인은 가짜뉴스가 손쉬운 돈벌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짜뉴스 사이트의 수익 구조는 SNS를 통해 접속량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유입된 이용자를 지렛대로 사이트에 게재되는 구글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람들 관심이 크게 집중되는 대선 기간 가짜뉴스로 사람들의 접속을 유도해 돈벌이하는 행태가 확산했습니다. 영국신문 가디언은 지난 2016년 동유럽 마케도니아에서만 수십 개 웹사이트가 미국 대선과 관련된 가짜뉴스들을 생산했고 이들은 특히 당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지지자들을 상대로 한 이른바 낚시질로 주로 페이스북을 통해 접속량을 늘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많은 경우 이들은 정치적 이유보다는 독자들 관심을 끌 가짜뉴스를 퍼뜨려 광고 수익을 올리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습니다.
A recent fake news headline, President Trump signs visa-free travel policy for Macedonia, created quite a buzz in the country. Social media.
그런가 하면 많은 전문가는 구글 검색이나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뉴스의 개인화 알고리즘 문제도 원인으로 지적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미국을 비롯해 많은 나라에서 극단주의가 심해지고 정당과 언론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면서 이러한 경향이 강화됐다고 많은 학자가 지적합니다. 그 밖에 이용자, 즉 뉴스 독자 측면 요인으로 정보 홍수 속에서 이용자들이 더 새롭고 자극적이며 흔하게 접하지 못하는 가짜 뉴스에 더 극단적으로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2020 미국 대선 특집 미국 대선 ABC. 오늘은 가짜뉴스 세 번째 시간으로 가짜뉴스 급증의 원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빌리 할리데이의 노래입니다. 푸른 달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블루문 함께 듣고 오시죠.
Saw me standing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Blue moon, you knew just what I was there for. You heard me saying a prayer for someone I really could care for. And then there suddenly appeared before me the only one my arms will ever hold. I heard somebody whisper, please adore me. And when I looked, the moon had turned to gold. Blue moon, now I'm no longer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Somebody whispered, please adore me. And I looked, the moon had turned to gold. Blue moon, now I'm no longer alone, without a dream in my heart, without a love of my own.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여성 언론인 대담이 방송됩니다.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시간입니다. 저는 오종수입니다. 미국에서는 수많은 잡지가 발간됩니다. 그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옷차림과 유행, 생활기사 등을 주로 다루는 여성지들인데요. 유행의 일선에 선 여성지 기자들에 관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라는 제목으로 소설이 나오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 영화의 본보기가 된 실제 인물 중에 한 명이 오늘 대담 주인공인데요. 미국 최고 여성지 보그의 수석 편집장과 국제적인 여성 매체 마리 클레어의 편집국장을 지낸 레슬리 시모어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바쁘신 중에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일 먼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이거 진짜 실화인가요?
Not my story. That was my boss's story when I went to vote.
네, 그런데 제가 주인공은 아니고요. 제가 보그에서 모시던 상사 이야기가 중심이에요. 편집국장이 계셨고 저는 수석 편집장이었죠. 당시 저희가 매일 잡지를 만들면서 일어났던 일들이 소설과 영화의 모티브가 된 겁니다.
VOA 한국어 방송 청취자들께 자기소개를 해주시죠.
Yes, I'm Leslie Jane Seymour and I'm the founder of CubbyClub.com.
저는 레슬리 시모어입니다. 카비클럽.com의 창립자고요. 앞서 패션 잡지와 여성 매체에서 오랫동안 활동했습니다. 지금 맡고 있는 카비클럽 운영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물론 아직도 다양한 언론 매체에 여성 문제에 관해 기고하고 있습니다. 또 여성계 현안이 있을 때마다 방송 토론자나 진행자로 나서기도 하고요. 강연도 합니다.
카비클럽이 뭐 하는 곳입니까?
40세 이상 여성들의 자립과 사회 적응을 돕는 모임이에요.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여성이 약자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 젊은 사람들은 그래도 사정이 좀 나아요. 중년 여성들이 더 약자가 되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육아다, 가사일이다, 남편 뒷바라지 다 해놓고 보면 사회에서 점점 소외되고 분리됩니다.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전에 배운 지식과 기술도 다 잊어먹게 되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모임 참가 기준이 왜 하필 40세입니까?
You know, something has happened. You might have a health issue. Something's going to happen. 40 years on the planet. Something's going to...
40세가 되면 무슨 일이든 큰 게 일어나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인생의 변곡점이 꼭 찾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이 변곡점을 감당하기가 상대적으로 쉬워요. 결혼과 출산 등을 거쳐도 사실 본인 생활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니까요. 중년이 되면 남자들은 오히려 이 경험과 경력이 쌓였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더 좋은 대우를 받잖아요.
중년이 됐을 때 남성과 여성을 대하는 미국 사회의 태도가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As a man gets older and his hair turns gray, he's got so much experience. Look at that. He's so...
그렇죠. 남자한테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면 오, 저 사람은 경험이 많겠구나 하고 해당 분야에서 높이 받들어줍니다. 하지만 여성들은 달라요. 젊음과 성적인 매력을 여성 최고 덕목으로 꼽으니까요. 중년이 되면 가족들을 위해 포기한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나이 든 여자로 취급받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그럼 기자 생활을 시작하실 때 다양한 매체 중에서 여성지를 선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Well, gender equality is why I went into the women's magazine business because women were always sort of ignored in general publication.
바로 양성 평등 때문이에요. 여성들은 우리 사회에서 무시당하기 일쑤였으니까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조직화되고 고착화되었잖아요. 그런데도 대부분의 언론 매체는 남성들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보도해요. 여성들의 관심사,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아주는 매체는 사실상 여성 잡지뿐이에요.
여성들에 대한 차별이 조직화되고 고착화된 이유가 뭘까요?
Many women around the world were raised to be second banana. They were raised to be nice girls, good girls, sweet girls.
여성들은 태어날 때부터 차별에 직면해요. 미국뿐 아니라 세계 어디서나 이류 인간으로 양육됩니다. 여자아이한텐 보통 너는 착해야 돼, 예뻐야 돼, 너무 열심히 하지 마, 너무 궁금해할 필요 없어, 항상 이러잖아요. 남자아이는 그렇게 키우지 않는데 말이죠.
전통적인 양육 방법 때문에 성차별이 조직화됐다는 말씀이신데 고착화된 것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We're making 20% less on average in the US than men.
똑같이 사회 진출해서 같은 일을 해도 여성은 평균 20% 정도 급여를 남성보다 덜 받아요. 이런 통계는 어렵게 찾지 않아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나마 상황이 낫다는 미국의 사정이 이런데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더 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성의 평균 수명이 남성보다 길어요. 더 낮은 대우를 받는 인구의 절반이 다른 절반보다 더 오래 사는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우리가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그런 고민을 이야기하자면 대담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가벼운 화제로 돌려보죠. 기자 생활하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은 뭡니까?
We did the most heart-wrenching, amazing story about home. These women, you know, had lived through Chernobyl.
체르노빌에 사는 노숙자 여성을 취재한 적이 있어요. 체르노빌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방사능이 유출돼 죽음의 땅이 된 곳이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사진과 함께 잡지에 실었는데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얻었어요.
제가 알기론 미국 언론 역사상 유일하게 현직 대통령 부인을 일일 기자로 채용해 일을 시키신 적이 있죠.
Yeah, she came and she did. This was a crazy idea. You know, we always used.
맞아요. 그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요. 기자로 불러서 일을 시킨 건 아니고요. 명예 편집국장으로 모신 적이 있어요. 바락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미셸 여사였는데요. 백악관에 연락해서 오셔서 우리 잡지 좀 만들어주실래요? 하고 물었어요.
미셸 오바마 여사가 곧바로 승낙한 겁니까?
Shockingly, totally shock. She said yes.
네, 놀랍게도 그래요. 바로 답하더라고요. 제가 미셸 여사를 세 번 표지 인물로 선정했었는데요. 그러다가 표지에만 나서지 말고 아예 잡지 전체를 만드는 권한을 맡겨보자고 생각했던 거죠.
미셸 오바마 여사에게 잡지를 만드는 권한을 준 이유는 뭡니까?
And that was a big ask. Remember, she's in office. She was a very active, very passionate first lady. She had a lot of programs.
아시다시피 미셸 여사는 백악관에 있을 때 매우 적극적이고 열정적으로 외부 활동을 했어요. 전통적인 역대 미국 대통령 부인들의 모습과는 달랐죠. 그답게 잡지 안에 다양한 소재들을 녹아냈는데요. 건강한 식생활 같은 일상생활 주제에서부터 여성의 시각에서 외교를 바라보는 법 같은 시사연안까지 광범위한 주제들을 다뤘죠. 기사를 쓰기 위해 미셸 여사가 캄보디아와 일본을 방문했을 때 제가 동행했고요. 그런 내용을 담은 당시 발행본의 인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쉽지만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북한에서 VOA를 듣는 분들을 포함한 세계인들에게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에 관해 어떤 말을 해주시겠습니까?
I think that it's a struggle for women all over the world. We know that
여성들이 겪는 차별과 어려움은 세계 모든 곳에 있어요. 특히 요즘 코로나 사태 때문에 피해가 더 큰 쪽이 여성들이에요. 우리 여성들이 연대하고 공조할 때 함께 진전을 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미국 여성들은 그래도 이런 일을 바꿔나갈 필요성에 눈을 뜬 상태예요. 그래서 북한을 비롯해 상황이 더 나쁜 곳들에 우리가 손을 뻗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양성평등의 진전을 보기 위해 미국 여성들이 손을 뻗어서 세계와 연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언론 자유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You have to reach out to us or tell us your stories or find us and we are interested.
우리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언론 자유 없는 곳의 주민들에게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사는 곳에 언론 자유가 없다면 미국 언론에 얘기해 주는 것도 변화를 위한 좋은 방법이니까요. 저도 잡지사에 있으면서 그런 곳에 사는 분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려고 노력했는데요. 북한 청취자들의 반응과 의견, 여론을 담아낼 수 있는 길이 앞으로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계기가 되면 오늘 못다한 이야기 마저 해주시죠.
네, 그거 좋습니다. 오늘 좋은 이야기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연락할게요.
언론 자유와 양성평등 두 가지 영역에서 동시에 노력하는 여성 언론인들을 만나보는 여성 언론인 대담. 오늘은 레슬리 시모어 전 보그 수석 편집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영어부터 뉴스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This is Evelyn and this is Expression Express. 저희 VOA 뉴스를 통해 뉴스에 자주 쓰이는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시간입니다. Let's start today's lesson. 여러분,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 어떤 결정도 내리기 힘든 상황일 때 어떤 표현 쓰나요? Dilemma 혹은 quandary라고 많이 하죠? 오늘은 그런 외의 표현, VOA 기사를 같이 읽어보면서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Trump has indicated a willingness to use force even as he denied reports the Pentagon is preparing to send 120,000 troops to the Middle East.
Now, would I do that? Absolutely. But we have not planned for that. Hopefully, we're not going to have to plan for that. And if we did that, we'd send a hell of a lot more troops than that.
The United States has backed itself into a corner in a lot of ways where it either has to prove that it was serious or be perceived as backing down.
The U.S. has backed itself into a corner. Back oneself into a corner. 자신을 구석으로 몰고 갔습니다. 즉,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다. To put oneself in a bad position. 또는 문맥에 따라 진퇴양난이라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Back 대신 paint라고도 많이 쓰입니다. Back oneself into a corner, paint oneself into a corner. 방바닥에 페인트를 칠하다가 구석으로 자신을 몰고 간 모습을 상상하면 잊혀지지 않는 표현이죠. 예문 다시 보겠습니다. Trump has indicated. 트럼프 대통령은 내비쳤습니다. A willingness to use force. 무력, 군사력 사용 의향을. Even as he denied reports. 보도를 부인하면서도 무엇에 관한 보도였냐면 The Pentagon is preparing to send. 국방부가 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120,000 troops to the Middle East. 중동으로 12만 명의 병력을. 전문가가 말하죠. The U.S. has backed itself into a corner. 미국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In a lot of ways, 여러모로. It either has to prove that it was serious. 미국은 그것이, 즉 트럼프 대통령이 내비친 의사를 말합니다. 진지했다는 것을 입증하거나. Or be perceived as backing down. 입장을 철회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Let's play the clip one more time.
Trump has indicated a willingness to use force, even as he denied reports the Pentagon is preparing to send 120,000 troops to the Middle East.
Now, would I do that? Absolutely. But we have not planned for that. Hopefully, we're not going to have to plan for that. And if we did that, we'd send a hell of a lot more troops than that.
The United States has backed itself into a corner in a lot of ways where it either has to prove that it was serious or be perceived as backing down.
Examples. I agreed to be at two events on the same night. I really backed myself into a corner. I agreed to be at two events on the same night. 같은 밤에 열리는 두 다른 행사에 참석하는데 동의해버렸어. I really backed myself into a corner. 정말 곤란하게 되었어. 또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I agreed to be at two events on the same night. I really painted myself into a corner. My boss asked me to fire his son. He's backing me into a corner here. My boss asked me to fire his son. 상사가 자기 아들을 해고해 달라고 나한테 부탁했어요. He's backing me into a corner here. 그는 저를 곤란한 상황으로 몰아넣네요. My boss asked me to fire his son. He's backing me into a corner here.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오늘 배운 표현, paint oneself into a corner, back oneself into a corner, 곤란한 상황에 부닥치다 혹은 진퇴양난에 빠지다 라는 표현 한번 써보는 건 어떨까요?
Thank you guys as always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세계 뉴스와 뉴스투데이 3부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 듣고 싶은 방송을 놓치셨나요? 방송 원고를 보고 싶으십니까? VOA 방송 웹사이트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